목사님이십니다. 예, 오성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휘이 족속 욥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이 새해에 항상 우리가 이 수양회와 더불어서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네. 이제 4차 수양회 이제 두째 날입니다. 5차 이제 실버 캠프를 마지막으로 또 수양회 이렇게 마쳐지는데 여러분 이 새해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행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10월 달에 우리 선교 50주년 기념 이렇게 예배 및 행사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구원받으신 지가 50년이 되고 우리 또 선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또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선교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과거에 대한 회상 또 현재에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끄실 주님께 대한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좀 대답이 좀 적으시네요. 그거 느끼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그 마음은 듣는 자의 말에 의해서 말보다 더 톤에 의해서 좀 결정이 돼. 이제 앞으로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내가 작년 이맘때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기에 1년 됐으니까 좀 잊어버렸는데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해서 좀 대답부터 좀 우리가 잘하는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톱으로 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또 마음에 내가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까지는 구차나하더라고요. 뭘 그 다 아는 건데 쿠태요.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리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사람 중에 제일 아마 첫째 되는 사람이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제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애들인가 지금. 꼭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를 꼭 애들같이 이렇게. 또 교회 앞에 보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 야, 이 나라는 존재가 이 뭐야? 꼭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대하시는 경우를 보죠.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연세가 오래 매시죠.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얼굴 보면은 나이가 얼마쯤 되는 거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옷 입는 색깔이나 스타일만 봐도 딱 알고. 그렇죠? 걸음 걷는 발자국 내딛는 그 소리만 봐도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애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죠. 그렇죠? 어른들은 느긋하게 이제 그게 우리들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제 연말 그 가까운 쯤에 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는 거예요. 전기 제품이 전기와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전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해요. 냉장고를 여러분 샀는데 전기가 들어오는데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니까 그 냉장 상태가 안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고장난 거잖아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중에 66권의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이제 쓰면서 13절에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 때가 정말 많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걸 잊으면서 살 때가 진짜 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순간순간, 어느 때는 가끔씩, 어느 때는 오랜만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턱턱 건드리시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극을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딱 몰두하다가 보면은 뭐 주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몰두를 빠지게 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에 빠지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턱턱 한번 건드려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사람이 하는 모습이 이렇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내 기준에 안 맞는 것도 많고 내가 내 보기에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시시비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순두개라는 순두개 유오디아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 각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이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이제 마지막 5장인가 이렇게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해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에 권하느니 좀 마음 좀 같이 해라. 마음 좀 같이 해라. 이거는 마음이 좀 생각이 서로 잘 안 맞아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일들이 덜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서 인식을 못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표면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게도 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고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야, 오 선교원, 네 속에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네가 섬기는 교회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오며 가는 거 이거 사람에 의해서 한다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길과 다르면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겪어봤죠? 제 마음에도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맞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운데 맞지 않는 일이 왔을 때 내 길과 뜻과 생각이 다를 때는 그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게 내가 보는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많이 이렇게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 건축하고는 제가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보면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나 그 뭐 건축을 하나 그렇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모으는 가수가 그거 해가지고 그 히트 쳐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아마 사랑을 하려고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사랑도 한번 해보자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히트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병신도 어디 있나 그러면 아무도 그 노래 신청 안 할 텐데.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듯이 예배당도 아무나 짓나 내가 보니까 아니 뭐 지면 짓지 뭐 그거. 그 뭐 혼자 짓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들하고 짓고 또 여러 같이 이렇게 지으니까 뭐 짐은 짓지 이런 마음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0년도 중반에 구미에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막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짓자고 땅을 사는데 이 땅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꼭 돈만 있다고 땅을 사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제 하다가 그 사곡역이 있는데 그 근방에 그 땅을 이렇게 샀어요. 약간 변두리에다가. 근데 이제 그 땅이 나중에 보내면 이 택지지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택지 개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건물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땅이 500평이면 택지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한 250평 정도로 땅을 이제 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그때는 농가 같은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택지 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한 절반 정도를 주면 이제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논으로 있을 때는 싸지만은 택지지구로 바뀌어지면은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의 용도가 이제 그 비싸지는 거잖아요. 쓰임 용도가 다양,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택지 정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장비가 들어와서 이제 막 한참을 하는데 그때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은 IMF라고 IMF라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IMF 아시죠? 왜 IMF가 왔냐면 그때 우리 IIF가 없어가지고 IMF가 온 거예요. 그때 IMF가 IIF가 있으면 IMF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부도의 나라가 부도의 위기에 나니까 뭐 큰 대기업이고 뭐 대기업의 또 그늘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고 막 이제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나고 전부 다 이제 회사가 망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택지 정리를 하는 그 건설 회사도 그 IM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재정난에 몰려가지고 뭐 워크아웃인가 뭐 법정관리인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짓고 싶고 땅을 사고 그 건설회사가 택지 정리를 해도 그 IMF가 뭐 내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고 뭐 몇몇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오니까 이제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온 사역자님이 이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참 이 대덕 수양관에 제가 와도 편해요. 근데 신관 짓기 전에 이 신관 있잖아요. 이 신관 짓기 전에 수양의 대덕 수양에서 대덕 수양관에 오면은 옛날에 기억도 나고 참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다 좋은데 제게 진짜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관과 본관 사이에 밑에 보면은 별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조그만한 건물. 여러분은 그 건물 봤을 때 별 생각 없죠? 그냥 지나가죠? 저는 그 건물만 보면은요 잊었던 과거가 다시 기억이 나요. 좋았던 과거보다도요, 두 번 다시 그냥 이 기억 속에서 탁 빼버렸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98년도 10월 달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98년도 10월 달에. 그런데 그 전에는 그 건물이 그냥 그 베니아판에다가 아시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대충 천막 쳐놓고 또 합판 올려놓고 거기서 수양회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음식 준비하는 이제 그 부엌으로 썼어요. 막 찌진 같은 거 지지고 뭐 하고 냄새 나는 거는 다 밖에서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래 여기서 사는 분이나 식당에 일하는 사모님들이나 봉사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대덕에서 생활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거처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또 비품 창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창고를 짓는다고 지었어요. 창고? 그걸 한 60평 되게 이렇게 1층으로 지으면 되겠네. 허가를 내? 아니 뭐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아이고 뭐 창고 짓는데 무슨 화가 내요? 그냥 이렇게 지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 상고래. 1층을 짓려고 떡 했는데 형제들이랑 목사님 1층 짓는데 바로 한 층만 올리면은 거기에 우리 집도 나옵니다. 우리 애들 피부병 있죠? 애들 많죠? 막 곰팡이 나지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층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2층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역자님이 2층 올려도 되는가 한번 알아봐요. 여기 면사무소 가서 그러니까 아니 뭐 2층까지 뭐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뭐 조용히 민원만 안 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된대? 된대요. 아, 그럼 2층 짓자. 또 2층 지으니까. 아니, 이제 이 부엌에 일을 하고 뭘 하면 이렇게 모임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냥 기왕이 지은 집에 한 층을 돌려고 큰 홀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당나귀 팔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당나귀 팔러 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빨래터에 있다가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들 봐라. 아니 저 짐승 타고 가면 좋지. 왜 이렇게 짐승을 끌고 가래. 아이고 나 같으면 타고 가겠다.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아 진짜 그러네. 내가 멍청하네. 그래서 당나귀를 딱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동네를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참 애비여도 그 어린 자식을 걸리고 자기 편하겠다고 더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참 막 그렇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 또 그러네. 야 너도 타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아들을 태웠어요. 아들을 이렇게 딱 태우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태워서 이렇게 이제 갔거든요. 또 가니까 또 어느 동네를 지나가니까 아니 요즘 세상이 말세는 말세야. 새파랗게 젊은 놈은 그냥 타고 늙은 애비는 걸려간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아 그럼 우리 둘이 타자 하고 이제 떡 타니까 나귀가 당나귀가 막 절뚝절뚝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세상에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짐승이라도 둘이 저거 타고 가지고 저러면 되나 저 인간도 아니다 막 그러니까 차라리 저 당나귀 좀 편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말도 맞다 싶어가지고 야야 우리가 그날 당나귀 부려먹었으니까 오늘 당나귀 좀 편하게 우리가 좀 띵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막대기 긴 거 해가지고 둘이 탁 묶고 이제 다리 위에 지나가는데 애들이 보고 내 얼마 안 살았지만은 세상에 당나귀를 메고 한 사람은 처음 봤다 하고 막 놀려대다가 그만 열받아가지고 당나귀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끌려가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사역자한테 여기 가가지고 그거 물어봐라. 그 관청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봐라. 3층 올려도 되는가? 그래 뭐 또 막 어떻게 했던가? 아니 뭐 하여튼 민원만 없으면 뭐 괜찮은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민원만 안 되게 하라고. 여기 민원 들을 게 누가 있어요? 수양에 온 형제 자매들은 민원 안 넣으면 넣을 사람 없는데 괜찮다고 그래 탁 지었어요. 지어놓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3층이 쫙 올라가고 형제들도 이사를 오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슬랍으로 지었거든요. 그것도 빨리 짓다가 보니까 한 두 달 만에 짓다가 보니까 겨울 되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누수가 되는 거예요. 또 여름에 또 오니까 비가 오니까 막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형제들은 목사님 물 새가지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지붕을 씌워야 한다네요. 지붕을 씌워야 한다. 목사님 이 난간이 한 이만큼 1m만 더 올려가지고 지붕 씌면 깨끗합니다. 그러면 4층까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층까지 올리다가 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4층이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면사무소 직원이 어디 산이 별 이상이 없나 산불 조심 잘하고 있나 보니까 우뚝 어느 게 서 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환난과 고난의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여튼 뭐 집 지을 때 막 그런 기억들 여기가 겨울이 빨리 오잖아요. 해가 빨리 지고 그 해는 10월 말쯤 됐는데 얼음이 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하로 내려가 보통 한 11월 말쯤 돼야 영하로 내려가 굉장히 빨려. 하나님이 그때 아예 저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요. 그냥 막 절구통에 집어넣고 막 계속 하나님이 절구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이 어디에 한번 마음이 탁 빠지면은요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와요. 안 와.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가 하나 씌웠어요. 뭐가 하나 딱 씌웠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그 미친 듯이 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12월 말에 수양회를 하는데 이 수양회 전까지는 반드시 이거를 완공을 시켜야 한다. 그 법을 누가 정했냐면 내가 정했어요. 내가 내 마음의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걸 짓는 목적은 수양회 때, 예? 이 겨울 수양회 때 써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내년 여름에 시작할 것 같으면 말라고 해. 봄에 시작을 하면 되지. 근데 요 생각이, 옳은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요.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쯤인가 하여튼 한 채 두 달 정도에 했는데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쫙 빔을 했어요. 빨리 짓는다고 막 빔을 제작을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한 며칠 만에 빔이 쫙 골조가 올라가니까요. 집 다 짓는 것 같더라고요. 골조 다 올라가니까 또 흐뭇하더라고요. 야, 그럼 빨리 벽돌을 쌓고 외장을 쌓고 이제 12월 달 이제 추위가 내려가도 안에서 내장은 뭐 추워도 되니까 빨리 벽돌 창문만 달고 하면 되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해 추위를 일찍 주어가지고 벽돌을 쌓는데 전국에 벽돌 쌓는 형제님들이 어디가 있는가 다 수소문해서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았어요. 안 오면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내 일이냐 막 해가지고 막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일하는 일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왜? 빨리 해야 되니까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아침부터 막 일찍 가서 빨리 쌓아라, 빨리 쌓아라, 빨리 쌓아라. 그럼 빨리 쌓아지지요. 그런데 벽돌을 이렇게 쌓는데 하루에 벽돌을 쌓는 양이 있는 거예요. 예? 하루에 그냥 다 쌓는 게 아니라 벽돌 세멘트가 이렇게 양성이 되고 굳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몇 단을 쌓으면 그 이상을 못 쌓아요. 그것도 여름 같은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게 잘 마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마르지는 않지 추우니까 그 밤이 되니까 이제 막 벽돌이 낮에 쌓는 벽돌에 물기가 있으니까 이 벽돌 그 세면이 막 어는 거예요. 그 얼으면 나중에요 다 무너져요. 그럼 안 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얼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게 하신데 나는 안 얼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게 하신데 나는 안 얼게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겨 먹는 거예요. 안 얼게 하면 안 얼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 수양가리는 식용유통 우리 이제 특유하니까 식용유통이 많더라고요. 온 식용유통을 다 모았는데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오라 해가 또 어디 오라 해가지고 수 50개를요. 한 식용유도 한 50개 정도는. 그래가지고 식용유통에다가 이 구멍을 이게 좌우로 밑으로 내가지고요. 거기다가 나무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식용유통 난로를 하나씩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돌이 이제 지금 이렇게 쌓는 거기에다가 밤에요. 쫙 돌아가면서 식용유통을 그런 거예요. 불을 피웠어요. 불을. 야, 그 불을 피우니까 저녁에 장관이더라고요. 식용유통에 이제 나무들이 이제 쫙 타니까 뜨뜻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 벽돌이 이제 마르는데 마르는 그 짐 있잖아요, 수증기. 이게 쫙 연기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 참 안 되면 되게 하지 뭐. 얼면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일 또 일을 해야 되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마르는 것 보니까 또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참 잘 마르는데 조금 있으니까 퍽퍽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형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너무 불이 세가지고 이제 이 벽돌이 너무 뜨거우니까 벽돌이 갈라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또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리 고생해가지고 그 추운데 어떻게 위험 무릅쓰고 이거 했는데. 그러면은 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좀 위험했어요. 제가 그 밤에 또 아시바에 올라가지고 그 뜨거운 불을 좀 더 아니라고. 하여튼 그때 여 온 분들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하여튼 뭐 저기 누구 잘못만 나면 뭐 고생한다고 그러더만. 하여튼 저 잘못만 나가지고 그때 형제님들 고생 억수로 했어요.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수양회 전에 건물을 지어서 써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드니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수양회 때 그냥 대충 그만큼 쓰고 나중에 봄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너무 무지한 것도 이게 죄더라고요. 뭐 죄가 사람 죽이고 막 그냥 때리고 뭐 부수고 도둑질하고 막 그냥 막 그것만 죄가 아니라 뭐도 죄다고요? 예, 무지한 거. 그래서 그 일찍 깨달은 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무지가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 온 선교사님과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17년을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케냐 미골이라는 곳에서 그 한 몇 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막 그때를 생각하면은요, 막 미골이 어찌 살았는가 싶더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 미골이 어려운 데서 진짜 선교 아니라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아이고 선교사님 고생했다고 막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자기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뭐 고생이란 게 아니라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미골에 가서 고생한 땅 고생 마라리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마라리아.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이제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미골이 그쪽에 그 마라리아가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마라리아로 사람들이 죽기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미골이에 1년이면은 일곱 여덟 번은 막 걸린다 싶은 거예요. 감기 걸리듯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마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그 약을 사 먹고 이제 그러면 한 막 보름 동안은요 사람이 막 기진을 한대요. 막 마라리아 때문에 막 구토하고 열나고 막 빠지고 누워 있다. 이제 한 좀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서 회복될 만하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또 마라리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가면은 이제 사모님이 날쯤 되면 이제 큰 아이가 또 마라리아 걸려. 큰 아이가 나올 때는 둘째, 셋째 해가지고 1년에 한 절반쯤은요 마라리아하고 그냥 싸우니라고 그래 이제 세월을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탄자니아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외국 어느 선교사의 그 선교에서 오는 그 선교사는 이 아프리카에 와서도 마라리아를 안 걸린다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다 걸리고 그런데 그 분들은 마라리아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라리아가 안 걸리는가 그랬더만 그 마라리아 모기가 서식하는 그 열대지방이면 거의 다 그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 이름이 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하도 길어가지고 히알리아를 일곱 장가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 이름이 있어요. 그 나무에 이제 즙을 내서 먹든지 아니면은 그 나무를 끓여가지고 찹처럼 이렇게 보름에 한 컵씩만 이렇게 먹으면은 마라리아 모기를 물도 그 마라리아를 다 이길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귀가 부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 이제 너무 쓰니 아주 굉장히 쓰대요. 얼마나 쓰느냐면은요, 그 즙은 정말 쓰고 차로 끓여 먹어도 쓰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 컵을 갖다가 한번 맛 좀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할 때든 맛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마시잖아요. 그 차는 그 마라리아를 예방하는 그 차는 그렇게 하면 못 먹는데요. 너무 쓰니까 사람이 딱 맛보고 난 후에 아이고 마라리아 걸리고 말지 이건 안 먹겠어 이런 마음이 딱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반드시 완샷을 해야 된대요. 예? 숨을 안 쉬고 하여튼 막 딱 눈 감고 말입니다. 딱 마시고 삼키면은 괜찮대요. 그걸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은 괜찮대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단기 오는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꼭 그걸 먹였대요. 탄자니아에 단기 와서 간 학생 중에 마라리아에 걸린 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그 무슨 약이야? 히알리어로 이제 있고 또 저기 또 서부에서는 또 이름이 다르더라고. 뭐 니투라란가 그러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아프리카 그 간 그 학생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이거 먹으라. 그런데 사람들이 알려줘도요 안 먹는 사람들이 있대.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그 인습이 있대요. 이거 먹으면 몸이 어디가 안 좋고 그런데 뭐 써서 그렇지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릇된 상식과 인식 때문에 그걸 잘 기피를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 먹으면 마라리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학생들도 한번 맛보라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도저히 못 먹겠어요. 안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차를 마시는 이제 고한 보름쯤 되면은 별미를 한 가지 만든대요. 예? 평소보다는 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협상을 한대요. 이 차를 마시는 학생에 한해서는 이 음식을 주고 이거 안 마시는 학생들은 이거 국물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탄자니아에서 한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마라리아는 거의 마라리아하고 이별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내가 그때 그 마라리아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요 먹는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 몇 년 동안 센 거다 거의 죽을 뻔했대요. 거의 죽을 뻔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무지한 게 죄예요. 어이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르면 진짜 그거 어려운 거고 모르면은 죽는 거잖아요. 박 목사님께서 근년에 뭐 사역자들을 만나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신앙은 쉽습니다. 귀가 닳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들었죠? 근데 듣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쉽고 목사님이 쉽지 우리는 안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아예 구원 안 받을걸 그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 저도 그랬어요. 야, 그럼 내가 왜 그 생각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옳은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에 탁 집착을 해버리면은 다른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니까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말린 그 이제 건물 벽돌 사이사이에 이제 매질을 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봄이 되니까 하얗게 이제 이 벽돌에 그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간 벽돌로 착 해야 이렇게 이 소나무하고 수박을 어울려서 딱 멋있는데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막 다 물이 묻어가지고 막 다 이 자국이 나면은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너무 건물이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에 온 형제자매들 아니 저 건물 작년에 괜찮은데 올해 왜 저래? 건물 왜 저래? 다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라요. 물론 나하고 연관된지는 모르죠. 건물이 그래. 내가 지나가다 보면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은 아는 거예요. 사역자님들 와가지고 건물 왜 그래 그럼? 아, 저 오목사니 오목사가 저 지었어. 하여튼요, 신관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난 가기 싫어요. 그냥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등산하자고 그래도 이쪽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가더라도요, 내가 그 건물이 볼 쯤 되면은요, 시선을 막 딴 데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저 목사님 뭐요?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지나가듯이 사람이 또 그것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피곤하더라고, 피곤해. 그래가지고 이제 신관이 이제 짓고 세월이 이제 마침 세월이 약이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저 건물을 확 어떻게 헐어버리든지. 헐어버렸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헐 때 좀 아깝죠. 흔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를 완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걸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 담당하는 우리 성계 목사님, 전 중렬 목사님이거든. 저 목사님. 저 보기 싫지. 저거. 그래서 저거를 싹 다시 저 벽돌 저 안 좋으니까 요즘 좋은 걸로 해가지고 싹 저래도 좋은데 이게 싹 하면 안 되겠어. 그거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돈 들어가. 나 하나 가리려고 다른 생각은 안 하더라고.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속 들여다보면 정말 치사하고 사람이 다 그래요. 인간이. 오늘 저는 작년에 성경 50주년을 이렇게 하는데 50년이 성경에 보면 희년이더라고요. 무슨 년이요? 욕 아니에요? 희년. 그러면 꼭 전년 하는 것 같잖아요. 이는 전년, 희년 그게 아니고 희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희년. 네, 이 희라는 게 기쁠 시자예요. 희라. 그래서 기쁨의 해다. 왜 기쁨의 해냐? 모든 잃어버렸던 것, 모든 그 것들을 다 회복하는 해예요. 희년이라는 게.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50주년을 주기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삶이 이제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히 땅, 집, 뭐 이런 부동산들, 기업을 이제 내가 살다가 형편이 어려서 돈도 팔고 집도 팔았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50년이 딱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게 이제 희년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규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이 이렇게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상이 준 그 유업을 다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 할지, 노름을 하다가 팔아먹었다 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재산 관리를 못하고 삶을 잘 못 살아가지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깡통 찬 사람일지라도 50년이 되면은 원래 상태로 다 회복을 하는 것이 희년이다. 하나님이 2012년도에 정말 개인적으로나 우리 성교회로 보나 하나님이 희년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2012년도에 얼마나 연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막 추정 60분을 통해가지고 진짜 악한 사람들이 우리 성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비방과 허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정말 그때 우리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날 제일 어려워하실 분이 목사님이겠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목사님 그 4층에 거기 이렇게 집무실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심각해서 올라갔는데 딱 앉으신데 목사님이 딱 성경을 피시는 거예요. 어디를 피냐? 마태복음 5장을 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피면서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지어서 너희에게 행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했네. 그래서 허허허허허 하시는 거라요. 근데 막 좋아서 우는 웃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생각을 다 무시하고 우리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아 예 허허허 그것도 허허허허 소리는 허허허 하는데 표정은 허허허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표정을 해도 어? 이게 내 생각으로 봐서는 이거 절대로 허허허 할 일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에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기뻐하세요 하고 허허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2012년 연말을 탁 지나는데 진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100세. 내년이면 100세. 내 아내는 89세. 벌써 내 몸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는 더더욱 그렇고 경수가 끊어진 지 뭐 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브라함이나 사라로서는 절대로 자기들의 육체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거는 분명했어요. 그렇죠? 낳을 수 없는데 그 무슨 기대를 해요, 여기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축하합니다. 잘 자라고 있잖아요. 13살쯤, 14살쯤 됐으니까 소년이니까 퍽퍽 자라잖아요. 한 해 한 뼘씩 자라잖아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뿌듯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이스마엘인 줄 알고 온 거기다가 마음을 쏟고 다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착하게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잖아요.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야, 그때 왜 꼭 그걸 지어야 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꼭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이거 해야 한다. 내 법을 딱 세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저는 그게 많았어요. 지난 30년을 넘게 목사님과 하면서 목사님이 아, 저 될까? 항상 내 계산이 이놈은 빌립이란 놈이 수도 없이 많아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있지만 일마다 빌립이란 놈이 나서가지고 아이 저래가지고 될까? 안 될 거 힘들 건데 괜히 하다가 못하면 아니야만 못하는데 늘 그놈이 이스마일처럼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삭을 희롱을 하고 이삭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계속 있던 새로운 마음을 해년마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항상 부담으로 먼저 오는 거예요.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5천 명을 장정만 5천 명인데 이걸 먹이려면 최소한 얼마의 떡이 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조금씩 맛만 보여준다. 이거 사도 부족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은 어디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빵공장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없잖아요. 굶주린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필립의 마음속에 주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형편이 커져 보이고 문제가 이렇게 커져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항상 이게 늘 앞에서 어른, 어른, 어른 하다가 보니까 발을 쉽게 못 내딛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제를 그때 이제 그 하실 때 교제를 해주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교제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반드시 어떠한 이유와 조건을 불구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언제? 먹는 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언제였어요? 몇 월 며칠이었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따먹는 그 날과 그 순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이 있었지요? 그럼 먹자마자 확 피를 토하고 아니면 막 몸에 막 이상이 와서 뻥 터져 죽든지 막 꼬꾸라 죽든지 막 사람이 시커멓게 타 죽든지 그래가지고 그날 죽었지요? 안 죽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왜? 먹는 날, 먹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어요? 정령 죽는 거예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따먹었어요. 하와가 자기 모습을 볼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살았어.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사라가 먹었는데 안 죽거든. 자기도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고 하와나 아담이 이렇게 봤을 때 안 죽고 살아있거든. 아담은 그 후에 930년을 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나도에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우리가 볼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담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930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육체에 호흡이 멎어서 장래가 되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보고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날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시각의 마음의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시각의 차이. 하나님이 볼 때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을 딱 해줘요. 예.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에 38년편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당신들은 당신의 의견에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해.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 했고 그 또 물을 갖다가 방금 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조금 전에 떠다 놓은 그 물이지 그게 무슨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유 달지 말고 하라고 했구나 하고 갖다 주었는데 맛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났지요. 이게 예수님의 첫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딱 부르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가도 사탄이 내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는 이러는데 안 될 걸 이 생각 반드시 줄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거 줄 거라는 거죠. 그때 무슨 소리가 있어도 그거 무시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시하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일하시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자주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안 세우고 또 다시 내 형편이나 내 생각으로 나를 내어줘 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딴 거 아니더라고요. 다시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형편 따라 변화하고 상황 따라 변화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침반도 없고 계기도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항구를 찾고 망망대해에서 그 자기를 찾으면 하늘의 별이 그들에게 나침반이었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그들이 정했다는 거죠. 하늘에 별이 별자리가 있는데 그 하늘의 별 중에서 북극성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북극성. 우리 지구가 이렇게 극이 있는데 예?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잖아요. 아래쪽은 남극이고 위에 쪽은 북극이고 어떻게 보면 지구가 큰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이제 도는데 이 북극성은 북극성의 별은 이 지구 북극과 정면으로 항상 일치돼요. 뭐 계절이 바뀌어도 이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정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북극성을 딱 아는 사람은요. 방향이 설정이 동서남북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저기가 북쪽이면 반대쪽이 뭐예요? 남쪽이에요.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북극성의 별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그 북극성을 보고 지금 우리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망한 대에서도 항구로 찾아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는데 우리가 그 약속 앞에 마음의 중심이 딱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내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애굽에서 이렇게 있구나. 이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고통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현장에 가보니까 애국민의 감독자들이 너무 학대를 하고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의분이 막 일어났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 동포를 이렇게 모질게 학대를 해? 해가지고 그 학대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자기 동족을 애굽인의 간원에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이 사람을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낼 인물인 같다. 그래 했는데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같은 어려움 당하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쪽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틀린 사람한테 이 사람아 당신 그렇게 틀렸는데 왜 잘못하고 그래? 이 고생하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데 왜 싸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턱 하는 말이에요. 당신 뭔데? 당신이 뭔데 이리라 저리라 해? 누가 언제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우리가 지도자로 세웠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쳐 죽이려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완전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인 일이 탄로가 돼서 살인자가 돼가 지명수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친 곳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 장인 집에 양무리를 치면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사의 역할처럼. 40년 나이 80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날도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그 여기 보면은 광야 서편으로 그 양떼를 인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양떼를 인도에 갈까? 제가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는데요. 야, 거기는 진짜 그 짐승들의 낙원이더라고요, 낙원. 거기서 가서 보니까 시편 23편이 딱 맞더라고요.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소들은 시편 23편이 아니고 이건 지옥이라요. 딱 가둬 놓고 완전 사료로 키워 가지고 이제 딱 이제 잡아 먹는 거잖아요. 거기는요. 그냥 큰 초지에 울타리만 하나 쳐 놓고요. 소들이 그냥 뛰어는 거예요. 계속 불 뜯다가 가다가 또 뭐 거기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거기 살다가 또 새끼 낳고 또 하고 가만 놔둬도 지들이 저절로 커요. 그 주인은 어떤 많은 데 몇 마리인지를 잘 모른대요. 예? 어, 또 새끼 낳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 광야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장인의 가축들을 먹이를 찾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쪽이 먹이가 좋은 먹이가 있을까 하고 이제 찾아가는데 가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이야기 나오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양무리를 쳤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부분에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서편에 가는데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는데 원래 떨기나무의 특징이 불이 붙으면은 훅 타고 꺼지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요. 예레미야 17장에 나와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받은 사람의 그 예로 떨기나무는 그는 광야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는 땅에 거하리라. 그게 떨기나무의 특징인 거예요. 그 저주받은 나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나는 진짜 버려진 나무다 이 말입니다. 하찮은 나무다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는 타면은 타고 흔적도 없이 그냥 제로 사라져버릴 나무인데 불이 안 꺼진다는 거죠. 희한하다. 아니 왜 저렇게 떨기나무가 불이 안 꺼지꺼지 타고 있지. 내가 한번 가보다 희한한 건 내 40년 이 광야 생활을 목동 생활을 이런 건 처음 보네 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모세를 부르시고 난 후에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 이 떨기나무가 지금 떠 있는 그 땅이 굉장히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까 너 네 신발 그 신으면 안 돼. 너 거기서 너 신을 벗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신을 벗기는 이야기가 오늘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인지 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40년 전을 회상을 하면은 그때의 힘도 있었고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겸비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막 뜨겁게 불타올랐고 모든 인생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을 부록의 40대에 예?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때 자기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사실을 쫓아낸 거예요. 물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제 내 인생도 다 갔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서서히 이렇게 빠져가는 걸 느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3년이 되니까 제가 갑이 됐어요. 갑. 갑. 갑이 뭔지 알죠? 뭐 육갑도 있고 한갑도 있고 해갑도 있고 그래. 일단 어떤 갑이 됐어요. 야, 벌써 갑이 됐구나 생각을 하니까 인생 다 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위축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이 10대, 20대가 말입니다. 아이고 인생이 다 갔구나 그래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 힘 주체 못 해가지고 엄한 데 쓰다가 지금 고생하지.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마음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80세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이 모세인가? 아,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99세에 했다. 그러니까 99세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이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 그래. 아예 딱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가뿐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걸 이놈의 갑을 뛰어야지 생각이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는데 아브라함이 올해 이제 99세 때 이제 그 올해 약속의 말씀이잖아 이게. 이게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아 여기도 없네. 아 여기 신앙관이 없네. 나 우리 교회만 걸어준 줄 알았더니. 하여튼 있어요. 그렇죠? 예. 로마서 4장 19절. 나이 100세 되기 전에는 그 나이 하지 말라. 목사님이 나이 50대였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나이가 50이 되구나. 내가 60까지만 산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밖에 없어. 야, 10년 동안 이제 내가 이 땅 위에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주님 성에 10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셨대요. 나이 60이 됐대요. 아, 나는 10년까지만 산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60도 건강한 몸을 주셨네. 그럼 앞으로 내가 10년만 더 산다. 내가 70까지 산다는 마음으로 이제 또 사신 거예요. 올해 나이 이제 70이 돼서 50주년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야, 내가 난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가장 건강하게 살았다. 진짜 몸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장 많이, 예?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가장 많이 복음 전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이제 뒤로 이제 이거, 이제 나이 이거 이제 다 떼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율동할 때 앞에 나이 다 띄고 뒤에 나이만 있습니다. 99세는 9살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한 살이에요. 한 살.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게서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 주더라고요. 모세가 80이 됐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들은 쓰려면 나이 먹으면 다 은퇴하라고 하고 안 하면은 안 하면은 할 수밖에 없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은퇴할 나이에 부르시더라고요. 너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이 무슨 비옥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그런 비옥하고 초지가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식물이 별로 살기 합당치 않은 그 땅인데 하잘 것 없는 그 나무 앞에 서 있는데 너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룩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거룩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이 바로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로. 그렇기 때문에 신발 벗어야 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끝냈다는 겁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은 내 신발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내 신발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40년을 자기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신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는,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좀 써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쓰려고 그러니까 신발 벗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을 벗게 하시더라고요. 제 신도 벗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들 신을 하나님이 벗어서 이제 희년은 모든 걸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51년째 이제 희년이 지나고 첫 해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해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2013년도 제42회 겨울 수양회에는 그런 의미가 참 이게 있다고 제가 마음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뭐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던지 십자가의 강도가 그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강도고 살인자고 세상에서 가장 흉악무도한 없어져야 할 사람인데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이제 2013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시는 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선교에 하나님이 많은 이삭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소리가 좀 적었어요. 이제 마지막을 잘 합시다. 마지막을. 자, 마지막 한번 언제 아멘 할 때 딱 해가지고 합시다. 2013년 이 한 해에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